오늘 6월 28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욥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공부하며 욥과 그의 고난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욥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욥기에서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의 존재에 대한 의문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악한 자들은 형통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우리로 욥기가 악의 문제나 의인의 고통에 대한 미스터리에 관한 책이라고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이 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점들에만 집중하여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 욥기가 쓰여진 목적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책이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욥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왜 자신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만약 이 책 안에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한 욥기의 목적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며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점들은 정의와 공평에 관한 것들입니다. 악의 존재나 적절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난이나 고통들은 부수적 요소들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그것은 정의롭지도 또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역시 우리는 정의와 공평성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욥의 온전하고 진실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욥이 매우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의 존재와 의인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음의 강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선하시며 또 전능하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악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것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은 욥의 고통을 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이들은 악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진정으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의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궁금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평과 정의의 개념 자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절대적 기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평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정의와 공평성이 무엇인지 판단할 도덕적 기반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여러분 모두 가끔 특정 국가에서 카르텔이라 부르는 마약 조직에 의한 보복적인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살인적인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범죄들의 한 가지 흥미로운 요소는 이 조직들이 그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고 만약 누군가 그들의 법을 어긴다면 그는 위반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 마약 범죄 조직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경찰, 군 관계자 및 판사,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명단은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르텔의 관점에서 보면 마약 반대 운동가들은 그들의 규칙과 기준을 어기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그 조직의 일원이라면 그가 하고 있는 그의 불법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직 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서라도 그가 보호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의일 것입니다. 요점은 그가 자신만의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의에 근거하여 무고한 자를 죽이고 악인에게 보상합니다. 북한의 독재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더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도덕성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진정한 도덕적 기반은 없어집니다. 카르텔과 김정은이 추구하는 정의는 나머지 인류에게는 불의하며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할 때 우리는 모든 도덕적 논리나 도덕적 근간들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 개인의 정의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타인의 정의와 공정성의 모순이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누가 의로운 자이고 악한 자인지를 따질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의로운 자들이 겪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 자연주의, 적자 생존에 의해 다뤄질 것입니다. 절대성 없이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덕이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논하려면 반드시 에 대해 먼저 해야 하며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절대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가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 악인, 형벌, 의인이 겪는 이유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욥과 그의 고난에 대해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욥기는 신학서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들리시겠지만 이 책에 기록된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신다면 저의 이 말들의 요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두 친구에게 논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욥과 말씀을 나누셨고 7절에서는 주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주된 꾸짖음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 말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의 1차적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리라고 말함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시험당하는 하나님의 교리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교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구원 그리고 성경의 교리들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성령에 대한 교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3, 4세기에는 하나님의 교리가 논쟁의 중심이었지만 그것은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섭리적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교리, 그분의 본성에 관한 것이나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교리가 당연시되고 또 표면적으로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리가 실제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카드 또는 절기로 지켜지는 것들에 대해 무신론자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은 공공장소에서 시행되거나 홍보되거나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공공장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금지시키고 크리스마스 전시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간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크리스마스 자체에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신론자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며 사회에서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크리스마스의 상징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사회로부터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지 불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라는 의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같은 그분의 속성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문제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특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욥기에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사실상 욥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사단으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16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르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실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는 올바른 동기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류의 올바른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리의 중요성은 신자들의 최종 질문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들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안고 있던 욥은 또 다른 판단을 당해야만 했는데 거짓된 비난들과 판단들을 당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고 자신의 말에 경솔함까지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왜 자신에게 그리 행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굳어졌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경솔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해진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시키신다고 느끼고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불공정함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결백을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욥에게 무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부당한 비난은 반박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욥의 궁극적인 의문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이었던 19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남은 위로와 격려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숨결을 혐오했고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오랜 종들은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를 어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은 사방에서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또 그분께서 내 소망을 나무처럼 옮기시고 19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며 원명을 하였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거스르던 욥은 소망을 믿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바꾼 것처럼 욥은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의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19장 25절 전반부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나니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의 환난 속에서 욥을 속량하여주고 도울 수 있는 친족이나 형제들 중에서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19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활의 때에 일어날지라도 그의 구세주, 자신의 대변자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긍정적인 사고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원의 믿음과 같이 욥의 믿음에도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욥의 믿음과 신뢰와 의존함은 오직 하나님, 그의 구세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구세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욥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서건 앞으로 다가올 생에서건 그의 거룩한 구세주가 살아계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호하셔서 욥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비난하며 욥의 경건함이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자신에게 이득이 됨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전과 안정됨에 둘러싸여 있는 경건함을 순순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은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아멘. 다섯 번째, 욥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비난은 인신공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두고 욥과 다퉜습니다. 욥이 하고 있던 말들은 다만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의 죄가 있음을 더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15장 5절에서 6절에 욥기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욥이 쇠약해지는 상태로 말하자 친구들은 고통받는 그들의 친구에게 연민이나 긍휼함을 보이는 대신 계속해서 욥을 압박하며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굉장히 크게 잘못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갈등과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결론을 맺어가면서 욥의 친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의 죄는 분명히 그 누구의 것보다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욥이 여전히 죄를 자백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의 죄를 알려주어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오직 욥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추론만을 근거로 욥의 끝없는 죄를 열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근거는 자신의 추론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명을 열거하는데 이렇습니다. 헐벗은 자를 볼모로 잡은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한 자,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 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우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자라며 더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욥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단지 더 많은 시험과 고통을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욥은 그들을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모욕에 응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비꼬으며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욥은 그들의 안위를 금방 없어질 계곡과 같다고 비유하며 물을 소망하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자들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고 욥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바로 그들의 추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를 바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여전하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충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모두 같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말들이 옳지 않다고 그들 모두를 꾸짖으셨습니다. 욥은 그 세 친구들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 역시 틀렸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 그들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41절에서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도 인본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잘못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리와 지식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였지만 그들 모두 잘못 행하였고 한 명은 그나마 다른 나머지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건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을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된 이유는 그들의 부족한 지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로다. 이사야서 5장 13절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도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나의 사람들이 그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식의 부족함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명확한 하나님의 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사탄은 하나님과 관련된 몇몇 특정적 진리들을 왜곡하여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욥에서 찾을 수 있는 두드러진 사실 한 가지도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때도 있었지만 그 밖에 다른 때에는 그들의 영적 싸움터에서 그들 각자는 그 모든 진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 전체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백성들의 의로움을 아시고 중시하십니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단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닥에는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도록 납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말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오직 이득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세밀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동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분의 호의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시편의 저자는 116편 1절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을 또한 확실시 해야 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저항하였고 맞서 싸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극심한 압박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몇 가지 불평을 하였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욥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핍박하는 분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 판단하셨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욥을 잘못 판단했던 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진 모든 선한 점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선함을 아시고 중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선함과 의의를 따라 대하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심을 유지하시는데 그것은 때때로 욥과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않으신 분으로 봅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불의와 불공정함을 증거 삼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제시하는데 이러한 그들의 주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는 4장 7절에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단이 바로 불의하고 불공정한 존재였습니다. 사단은 욥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단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자라는 사실은 그가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모습만을 보고서 그것은 그의 악함에 대한 인과응보일 뿐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인은 살아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이 결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올바른 교리를 잘못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죄는 그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로 인한 것들은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그러하시기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진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엘리바스와 엘리후 둘 다 창조주를 언급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시나이까. 아멘. 38장과 39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들 안에 모든 창조물들과 별 그리고 날씨 등을 포함한 온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들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욥기 28장은 지혜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탐색하거나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28장 21절 전반부에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가 알기에는 너무 위대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고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므로 마지막 포인트를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욥이 당대에 가장 믿음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다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셨고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대에 이미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앞에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삶 속에서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욥이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친족도 특히 스스로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욥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축복하심이 임하고 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무한한 완전하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나 이 어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erefore, if someone says, I'm a spiritual leader, and I'm a spiritual person, I'm a spiritual guide, and I can lead and guide other people, I can teach other people. I know God, but I do not know the Bible. Then what's so
만약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부르며 자신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복된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판단이 아닌 보여지는 상황과 드러난 증거들만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보여지는 상황만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여 비난하였을 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거스르는 말, 그리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거스르는 말, 또한 언젠가 오게 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 거스르는 말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아멘. 이 욥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혹한 처벌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그분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의롭고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그것은 단지 이론만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라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욥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that increasement of the knowledge of God in our souls, and our faith will be increased, and our relationship with you will be even enriched as a result. We pray in Jesus' name. Amen.